하나님의 경륜과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내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견고한 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진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43주 1차 제네바 교리 문답 287문부터 294문까지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여섯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7문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강구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로서 과연 이런 기도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있고 또 그 빠져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또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것인지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올무와 괴계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의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에 의해서 그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시험과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까지 사단이 시험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믿는 신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책감의 무게에 너무 힘겨워서 죄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그런대로 하는데 이 시험에서부터 건져달라 하는 이 기도는 그만큼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또 신자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단의 시험은 곳곳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란이 닥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의 핵심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시험을 피하거나 그냥 통과해버리는 프리패스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상한 신자이긴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하고 매우 요긴한 기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88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나의 간구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간구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88문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 악에 빠지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악에도 빠질 수 있다. 그 시험의 결과가 결국은 악이다. 따라서 우리가 악으로 더 건진받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악이냐라고 말할 때 중성명사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악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성형을 사용해서 악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89문의 답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 잠시 답을 보시면 289문 답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길 간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의 악한 정욕에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악은 그냥 말 그대로의 악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이 악한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자와 악은, 사단과 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이제 28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탄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의 악한 정욕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힘을 발휘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일들은 지속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자고 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고 오게까지 따라가겠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시험했다면 여러분들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은 우리 육신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성, 이 악한 정욕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죄성과 그 다음에 사탄,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서로 어우러져서 어떤 시험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육신과 죄성과의 결합인지, 아니면 사탄 혼자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세상과 악한 정욕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악한 정욕이라 하는 것이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엉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육신의 정욕의 자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때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파리가 즉시 그 음식으로 달라드는 것처럼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알코올 냄새를 맡으면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그 죄로 기울어지는 이 경향성,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죄성, 이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으로 가기까지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무슨 유혹이든지 이성적 유혹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에 의해서 또 시험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무지와 죄의 연약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이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방탄복을 입고 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훈련 나갈 때 또 뭐 작전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늘 입고 나가지, 그죠? 특별히 뭐 이라크 파병을 가면 반드시 방탄복 착용은 거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언제든지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이델베르 요르문다 127문에 보면 이 여섯 번째 강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설명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런 시험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늘 간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0문을 보겠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육체의 욕심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은 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실을 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듬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보다 강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늘 이렇게 깨어있는 경성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함으로 그랬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본성은 즉각 우리의 본성이 길들여진 방식대로 어떤 문제에 대처하려고 딱 하지요. 누가 나를 찌르는 말을 딱 하면 당장 속에서 어떤 말 생각이 나지요? 그때는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서 그 사람의 허점을 딱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성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신자다운 삶의 방식인가?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 템포 늦추게 되고 성령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마음의 평상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용으로 더 실제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여 라고 그랬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신 바로 그 일에 내 마음의 정서가 부정적 정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31절 뭐 부드러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스스로 악을 믿게 보리라 그랬거든요. 악을 믿게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 세상도 있고 사단도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정서를 가지면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더욱 악을 미워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말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그랬죠. 우리가 악한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없앨 수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좋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 일의 폐해와 심각성, 그 죄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 내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가져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자다운 삶의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을 늘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를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상황으로도 나를 건져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91문 보겠습니다. 이 강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여서 사탄에 의해 넘어뜨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여기 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그 다음에 가로 유다까지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여 온갖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려가는 시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단은 우리 이성 안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둠 속을 빚는 빛의 자녀라고 토마스 구딘의 책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거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존재성이 그럼 사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의 존재성 자체가 사단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성 안에 사단의 역사에서 메시아라면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아주 승리하는 뭔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도 벗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실질적인 일을 행해야 메시아지. 이 메시아가 무슨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성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지요? 우리에게 타락한 정서 안에 역사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일들을 미워하지 않고 거꾸로 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의지의 설득을 얻어내어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의 사고 안에서 이미 그 일을 해도 되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타당한 어떤 방법들 그것들을 다 생각해내요. 그래야요 이성적으로 누가 치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이성적인 타당성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이제 정서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결국은 의지적인 설득을 얻어내어 그 일을 결국은 실행에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정말 찾고 있는데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쭉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문맥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쭉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넘어뜨렸는데 저의 이 미혹의 기술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욥 정도도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실은 말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차 타고 여기저기 드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한번 그냥 다녀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힘과 결심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미 이성이 그렇게 작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 바짝 긴장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이미 갖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느슨해져 있다. 이미 사탄의 염들 안에 치명적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2문을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만을 당하거나 우리 자신을 속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는 선보다는 악에 더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요 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책과 기만술,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계책과 기만술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 기만당하기 쉬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이 악에 더 기울어지는 이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할 때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긍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조금 있다가 앞서 제가 인용했던 1장 2절부터 3절 이하인데 야고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조금 있다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이잖아요. 우리의 긍정적인 어떤 삶에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그 시험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이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였잖아요. 그 의도가 긍정적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긍정적인 의도와 내용을 알아서 그 시험을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악한 본성,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악한 본성들,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서의 그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혹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늘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면 죄성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지성에 대해서는 속임으로 시험해요. 지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정서와 의지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작용해서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마땅히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긍정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것을 따라오느냐 하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조금 수준이 좀 높다 낮다의 차이일 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뭘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얼마나 큰지도 물론 잘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이 죄와 악한 욕망, 이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정서와 의지 안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방식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3문 보겠습니다. 시험이 사탄의 고유한 일임에도 어찌하여 당신은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죄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벌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신의 은혜를 철회하시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맡겨 사탄의 폭정에 굴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경우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정적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경우라면 뭐 굳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힘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시험 받으면 더 좋지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주체가 되는 시험은 그 결과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어떻게 악을 거두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이 시험은 긍정적 의미에서 시험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앞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돌릴 수 있는가 안 하면 그렇지 않다. 사탄이 우리의 이성과 정서 의지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탓을 사탄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좋은 그 청교도의 명언을 뽑아봤는데 하나는 존 오웬이 했던 말이에요. 존 오웬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혹과 기회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혹과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 타락한 죄성이 그걸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또 존 번연도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은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중생한 신자가 의의 원칙을 따라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그 원칙이 깨어져서 뭐 그렇게 해도 뭐 되지 않겠나,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 라고 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성의 타당성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293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이처럼 이 책임이 사단에게도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또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굳이 건져달라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소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도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신자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불신자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293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후서 시작. 하나님이 묘욕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보내서 적극적으로 그래야 거짓 것을 어떻게 믿게 하신다. 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8장 4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지 않은 사울 같은 왕을 막 세웠죠. 그런데 1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또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또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이 상호 조화가 잘 안 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일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작 예정, 선택과 유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동의 저자이지만 악의 저자는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시험으로부터도 기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주체로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3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찬양으로 끝맺도록 가르쳐줍니다. 여기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대개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대개라는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었던 여섯 가지 간구의 근거, 이 기도의 근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인을 따라 행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열심과 자격과 근거는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더더욱 기도가 이렇게 마지막 송영으로 끝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송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는 그분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인생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도 벗어난 일들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신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회복과 돌이킴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마침내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 저루셨습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